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슬람 성월 라마단을 맞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의 휴전 협상 진전과 인도적 지원의 확대를 다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에서 라마단을 맞아 미국과 전 세계 이슬람 신도들의 행운을 빌며 기도한다면서 이 신성한 달은 성찰과 회복을 위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겼고 3만 명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육로와 해로 공중으로 더 많은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주도할 것이라면서 공중투하, 가자해안 임시부두 건설 추진과 아울러 육로 원조 확대를 위해 이스라엘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인도주의 지원 노력과 함께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석방 협상의 일환으로 최소 6주간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휴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자유, 존엄, 안보, 번영이라는 동등한 척도들을 공유하도록 보장하는 두 국가 해법을 포함해 안정, 안보, 평화라는 장기적 미래를 향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성명은 라마단 계시를 하루 앞두고 이스라엘군과 하마스가 가자지구 곳곳에서 교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라마단은 오늘 시작해 오는 4월 9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슬람 성월 라마단을 하루 앞둔 어제도 가자지구 곳곳에서 교전을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지구 내 여러 곳에서 작전을 계속했다며 중부에서 군용기와 지원 화력을 동원한 공격으로 하마스 대원 최소 13명을 사살했으며 남북 한 유니스에서도 하마스 대원 17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도 가자 북부의 이스라엘 목표물들에 대한 자살 드론 공격과 가자지구 여러 곳에 대한 박격포 공격 모습 등이 담긴 영상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해 10월 7일 개전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최소 3만 1,112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7만 2,760명이 부상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공세를 거듭 예고하면서 이 작전은 불가피하며 수주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등이 중재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은 휴전 기간과 인질 석방 등을 놓고 교착 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군과 요르단 공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인도주의 지원 물자를 제공하기 위한 공수 작전을 수행했다고 미군 중부사령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10일 오후 2시 7분에 중부사령부와 요르단 공군이 가자지구 북부의 민간인들을 위한 필수 구호품을 공중투하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중투하에는 미 공군의 C-130 허큘리스 수송기 한 대가 동원돼 요르단이 제공한 쌀과 밀가루, 파스타, 통조림 음식 등과 11,500기 넘는 분량의 식량이 전달됐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미 국방부의 식량 공중투하가 민간인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미국과 파트너국들의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국정연설에서 지중해를 통해 가자지구 해안에 인도주의 지원 물자를 전달하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임시부두 건설용 장비를 적재한 미군 선박이 지중해로 향하고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200톤가량의 구호식량을 실은 스페인 구호단체 오픈암스 소속 선박이 가자지구에서 북서쪽으로 400km가량 떨어진 키프로스에서 가자지구로의 시험항해를 위해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백기의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의 최근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는 절대 러시아에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교황 비오 12세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폭정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백기에 관한 한 우리는 20세기 전반부터 있었던 바티칸의 전략을 알고 있다면서 교황청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삶을 위한 싸움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지적했습니다. 북핵 대화가 장기간 중단된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북핵 대표들의 직책 또는 직급이 변화를 맡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언급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 핵 역량 검증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일부 지역은 한때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4도,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1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이 미한 양국에 있다는 취지의 중국 외교부장 발언에 대해 미 국무부가 대화에 관심이 없는 건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8일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이 미한 양국에 있다는 취지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 대신 북한 도발의 범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이는 다만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이거나 의도치 않은 긴장 격화의 위험을 높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지난 1월 14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어 1월 24일, 28일, 30일, 2월 2일, 14일 등 5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끊임없이 도발을 감행해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동안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북한과 함께하고자 하는 많은 가치 있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7일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를 계기로 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과 관련해 지금 시급한 것은 억지와 압박을 중단하고 고조되는 대립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고 각 당사자,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소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란 표현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일삼는 북한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미한 양국에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왕 부장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갈수록 긴박해지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문제의 근원이 냉전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 평화 메커니즘을 시종 구축하지 않았고 근본적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해결책으로 쌍괴 병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추진과 단계적 동시적 해결 원칙이라는 기존의 한반도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국의 주장과 달리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것은 미한 양국이 아니라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이라고 지적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not only what North Korea has done with their missiles and their nuclear program, building more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o deliver them.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은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적대적인 수사를 통해 한국은 적국이며 더 이상 평화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은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정국 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지난 1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유사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핵 대화가 장기간 중단된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북핵 대표들의 직책 또는 직급이 변화를 맡고 있습니다. 미 한일대 북중러라는 새로운 진영 구도가 작동하면서 협상 재개가 어려워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2006년부터 운영해온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핵 협상을 담당했던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바꾸고 외교전략과 정보, 국제안보기능까지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관급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맡아온 한국 정부의 북핵수석대표 역할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하게 됩니다. 외교전략정보본부장도 차관급으로 북핵수석대표의 직급은 그대로지만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보다 업무 범위가 크게 늘어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 탄생할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산하에 한반도 외교정책국장과 외교정보기획관, 외교전략기획관, 국제안보국장 등 네 국장을 두게 됩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한반도 외교정책국으로 조직이 축소되고 다른 국들은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군축과 비확산, 외교정보 분석 등을 맡게 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변화하는 국제지정학적 환경에 맞춰서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이고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줄인 게 아니라 늘렸다며 적시성을 가진 조직 개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반도 업무가 더 이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핵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안보, 금융 제재 등 여러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성격의 문제로 진화했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직 개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북한 문제를 남북관계 측면으로 보지 않고 이것은 세계적인 의제이기 때문에 더 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게 현 정부의 기본 인식과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개편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요도를 떨어뜨린 것은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중요도는 더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질적 요소를 합치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의 정체성이나 정책 목표가 모호하고 결국 한반도 문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의 핵무력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북핵 협상 조직이 축소된 것은 자칫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약화됐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관련국들에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핵 군축이나 군비 통제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더 고도화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해당 조직의 기능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한시적 조직으로 출발해 2011년 상설기구가 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개편은 최근 크게 달라진 북핵 외교 환경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설치 목적은 북핵 6자회담 업무였습니다. 편제도 비핵화교섭을 하는 북핵 외교기획단과 한반도평화체제교섭을 담당하는 평화외교기획단이라는 두 국장급 하부조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6자회담 당시의 목표는 미중 패권 경쟁과 미러 갈등 심화 등 급변한 세계 질서 속에서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한일 대 북중러라는 진영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비핵화 협상 재개도 유언해졌습니다. 홍민 박사입니다.
유엔 메커니즘 자체도 제북제재 결의안이 잘 작동이 안 되고 그래서 사실상 북한과 중국 또 러시아 이란까지 포함하는 반미 전선 이렇게 국가들이 일정하게 이제 북핵 문제에 있어서 용인 공간이 이제 생겼고 거기에 따르는 꼭 억제하기 위해서 한미 연대가 강화되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이런 공조 전선이 사실상 이제 과거와 같지 않게 된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에서도 북핵 수석 대표의 급을 낮추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김 전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가 지난해 말 은퇴하면서 정박 당시 부대표가 대북 고위 관리라는 직함으로 미국의 북핵 수석 대표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사를 지낸 성김 전 대표의 후임으로 정박 국무부 부차관보가 북한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에서 북한 문제의 비중 축소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한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북핵 문제의 엄중함은 더 커지고 있고 따라서 협상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압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위 전 대사는 미중 미러 갈등 속에서도 관련국들은 북핵 문제를 세계 평화 차원에서 협력의 영역에 두고 협의해야 한다며 이런 활동에 힘을 싣기 위해선 이를 주도하는 각국 대표를 상당히 높은 급에서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소가 냉전 시기에 많은 대립을 했지만 핵 비확산 또 핵군축 이런 문제에서는 많이 공조하고 합의도 많이 냈어요. 그런 것처럼 북한 핵 문제를 기존의 여러 나쁜 분위기 속에서 떼어내고 공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런 노력을 끝없이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상당히 수준 높은 포인트맨이 있는 게 낫다는 거죠.
중국은 북한과 영국 주재대사를 지낸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북핵 수석대표를 맡고 있지만 미한과의 협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방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5월이었고 미중 북핵 대표 간 양자협의는 화상으로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핵 수석대표인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협의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협상 공전의 장기화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자국이 핵을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 대외 정책을 계속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북한과의 어떤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실질적으로 힘들 것이다 라는 인식이 상당히 국제사회에도 퍼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 협상 재개보다 한반도에서의 과도한 긴장을 막기 위해 북한 도발을 관리하는 수준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핵 역량 검증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악용 가능성과 시간 부족 등도 주요 도전 과제로 꼽았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최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연이어 비핵화 중간 조치 입장을 밝힌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려 한다는 메시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Reading between the lines of what those two officials said and knowing what I know about some of the debates.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좌절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무기고가 계속 늘어나고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정부가 유지해온 대북 정책으로서의 비핵화 효과가 없다는 우려가 행정부 내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소위 위협 감소나 이른바 군축회담과 같은 온건한 목표로 전환돼야 한다는 중간 조치 메시지가 잇따라 나온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And so when I listened to the remarks that the two of them made this week, what I heard
리비아 전 부참관은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에게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뀐 것이냐고 질문한다면 모두가 아니다라고 답하겠지만 그 같은 반응은 두 고위 관리의 발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출신의 토머스 신킨 아이스트리트 연구소 정책 담당 국장도 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이딴 중간 조치 언급은 분명한 정책 변화 신호를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시 맞붙게 될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여를 늘리고 성과를 내기 위한 시도에 나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The election on the surface, I think it's because former President Trump has started to talk about.
신킨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우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에 사용할 많은 탄약을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지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북러 간 전략적 관계 강화를 지켜보았다며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의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라랩 후퍼 백악관 선임 국장은 지난 4일 서울에서 한국의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정책 목표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중간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랩 후퍼 선임 보좌관은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그러나 이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영내와 세계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다면 중간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박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무 겸 대북 고위관리도 다음 날인 5일 워싱턴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대담에 참석해 비핵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핵화 중간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랩 후퍼 선임 보좌관의 관련 발언의 의미에 대한 질의에 그것이 정책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지만 북한은 이를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언급한 중간 조치가 비핵화 과정에 기여하고 생산적인 관여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먼저 시점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What I would say is a different criticism, which is this is very late in the
임기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하기에 더 낫다고 여길 수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중간 조치 제안 등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는 11월 대선 결과를 기다리며 추이를 지켜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과거 북한 고위급 외교 당국자들과 오랫동안 관여했던 에반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악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Exactly 12 years ago this month, I and a number of U.S. experts.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12년 전 북한 외무상과의 뉴욕 회담에서 나눴던 대화를 소개하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나설 의지가 없다며 오히려 미국의 선의를 악용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표단이 비핵화의 중요성을 언급하자 북한 외무상은 미국이 위협을 제거할 때까지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 협상의 주제를 비핵화에서 군비 통제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단계적 조치 등의 접근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북한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그때가 되면 화두는 더 이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무기를 보유해야 하는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테런스 로리그 미국 해군전쟁대학 교수는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간 조치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역량이나 핵물질 생산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검증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s not going to do this for free. They would expect some sort of compensation and
로리그 교수는 과거 모든 비핵화 약속을 어기고 핵 역량을 진전시켜온 북한의 약속을 미국과 한국 측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며 북한도 사찰을 허용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북한이 중간 조치 또는 핵 동결의 합의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더라도 북한 내 비밀시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핵 역량 진전을 검증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군축 협상 또는 중간 단계를 고려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거부 정서가 존재한다면서 한국에도 배신감 또는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Certainly, you know how it is read in the South Korean public, but I think it's just going to take some time to explain.
노리그 교수는 이번 중간 조치 발언은 한국 정부와도 분명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한국 국민들에게 그 의미와 내용을 설명하려는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이 군축론 또는 중간 단계론을 꺼내는 순간 한국에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바이든 정부의 이번 언급이 한국 내에서 다소 잠잠해진 핵무장 여론을 다시 소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마스 신킨 국장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전략적 이점이 없으며 국제무대에서 도덕적 우위를 잃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의 안정을 지켜온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이며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확장 억제 공약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미한연합훈련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3월에 군사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미한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이 훈련은 오랫동안 지속해온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한 연합 군사훈련은 오랫동안 지속돼온 순전히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이 훈련들은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영내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서플 국방부 대변인도 우리는 자유의 방패 훈련의 성격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측 주장에 대한 설명은 중국 측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훈련의 성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만큼 중국 측 주장은 괘념치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앞서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6일 BOA에 자유의 방패훈련은 다양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고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방어훈련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어 주요 목표는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방위태세를 공고히 하며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 후 한 기자가 자유의 방패훈련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자 중국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미한 양국이 함께 상대를 특정한 도발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갈등 해소와 상호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훈련은 단지 긴장을 고조시키고 균열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의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중국의 반응은 예상된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을 지지하고 있지만 적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북한이란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은 한국을 적이라고 밝혔고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역량, 첨단 군사력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자유의 방패훈련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y are demonstrating support for North Korea, but we must understand that it is North Korea that has the hostile policy. North Korea has stated that South Korea is the enemy.
맥스웰 부대표는 또 북한이 동계훈련을 통해 군사력을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must also keep in mind that North Korea is currently conducting its winter training cycle. It is bringing its military forces to the highest level of readiness.
북한이 11월부터 3월까지 군사력을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3월은 아직 땅이 얼어붙어 기계화 부대의 기동에 최적이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기에 최적의 시기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 시기에 자유의 방패훈련을 실시한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최고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2020년 폭파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잔해 철거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단 내에서는 여전히 무단 가동이 이루어지는 듯 통근 버스가 발견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폭파한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4일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고화질 위성사진에는 공동연락사무소가 있던 자리에 건물 대신 잔해 일부와 그 위로 눈이 쌓인 장면이 보입니다. 또 아스팔트가 깔려있던 바로 앞 주차장과 도로도 해체된 듯 흙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고화질 위성사진 촬영 시점인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공동연락사무소는 4층 높이의 건물 뼈대를 유지하고 있었고 바로 앞 도로도 과거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약 6개월 만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선 이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이후 뷰오이는 지난해 4월 북한이 잔해 정리작업에 돌입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약 4개월 뒤인 8월엔 주변에 흩어진 잔해가 상당 부분 치워진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위성사진상에선 건물의 형태가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한국통일부가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포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이 같은 움직임을 비판하며 한국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촉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동연락사무소를 철거한 것입니다. 다만 북한은 바로 앞 15층짜리 종합지원센터 건물은 아직 철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건물은 전면부 유리가 상당 부분 사라진 상태였는데 이는 폭파 직후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번 위성사진에선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정황도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BOA가 개성공단 내 한국 공장 부지를 일일이 살펴본 결과 총 10개 공장 건물 앞에서 버스가 발견됐습니다. 이들 열대는 차체가 파란색, 지붕 일부분이 하얀색으로 돼 있는데 이는 해당 버스가 과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북한 근로자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제공한 현대자동차의 대형 버스 에어로시티라는 점을 추정케 합니다. 에어로시티는 지붕에 하얀색 에어컨이 설치돼 있어 위성사진만으로도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한때 근로자 통근용으로 운행됐던 한국 측 버스가 개성공단 건물에 정차한 정황은 북한이 해당 공정을 계속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또 다른 추론으로 이어집니다. 개성공단 폐쇄 직전의 업체 지도를 위성사진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번에 버스가 발견된 곳은 신원 에베네셀과 인디에프, SK어페럴, 산업단지 공단 아파트형 공장, 용인전자, 베스트프렌드, 개성 한엑스, 네오로드, 사마스, 개성 하이로 등입니다. 그 밖에 일부 건물 앞 공터에선 하얀색 물체가 발견됐는데 이 역시도 해당 공장 건물이 무단 가동 중이란 사실을 시사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으며 지난 2020년 한국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공동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를 폭파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전술 유도 미사일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말했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8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년을 맞아 진행된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무기가 품질에 관계없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침략국을 지원한 어떤 나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에는 무기 지원과 함께 방어시설 건설을 위한 장비를 요청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포노마렌코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BOA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자국 영토에 대한 확고한 방어 의지를 강조하며 러시아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 이후 전황과 피해 규모를 설명해 주시죠.
It's true, actually, two years ago began the Russia's full-scale invasion of my country, of Ukraine.
2023년의 전선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격전에 실패한 러시아는 여전히 상당한 자원과 전쟁 피로, 핵 협박을 통해 승리하기를 바라며 장기간의 소모전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점령군은 전선을 따라 공세를 강화했지만 크게 진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지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흑해 함대의 거의 3분의 1을 침몰시켜 러시아의 해상 봉쇄를 해제했고 전 세계 연합을 결성해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최대한 피해를 주기 위한 수단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러시아는 도시나 마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폐허로 만듭니다. 수십만 명이 살던 도네츠크 지역 거주지 전체가 파괴됐습니다. 바흐무트, 아브디브카, 마리인카, 블레다르와 같은 마을은 잔해만 남았습니다. 피해액은 현재 4,11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러시아에 의해 파괴된 민간 인프라 시설의 수만 15만 개가 넘고요. 학교 200개가 파괴됐고 1,600여 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학교 7곳 중 한 곳이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1,702개 문화 기반 시설, 872개 우크라이나 문화유산이 손상됐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손실은 인명피해입니다. 우크라이나 법집행기관은 126,293건의 전쟁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11,943명이 숨졌고 민간인 19,182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가 평화로운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을 계속 공습해 사상자 수는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러시아의 공습은 막대한 환경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오늘날 세계에서 지뢰가 가장 많이 매설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30%가 적의 지뢰와 불발탄으로 인해 여전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양국의 관계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군사 협력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The issue and we have observed and I just discussed it with the representatives of the Minister of Defense of South Korea.
Okay.
우리는 특히 작년에 북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이후 평양과 모스크바 간의 교류가 크게 강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최소 몇 달 동안의 적극적인 적대 행위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당한 수의 포탄뿐 아니라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러시아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이미 모스크바에 유도전술 미사일을 제공했거나 곧 제공할 것으로 추정되고요. 우리의 국제 파트너들이 우리가 요청한 수의 포탄과 다른 유형의 매우 필요한 무기를 제공할 방법을 찾는 동안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무기는 전선과 우크라이나 후방 모두에서 폭격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러한 협력이 전쟁의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대에 비해 질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무기의 양적 측면에서 우위를 유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우크라이나 방위군과 민간인 모두에게 위협이자 도전입니다.
북한도 분명 러시아로부터 얻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이런 양측 사이의 군사 협력에 대해 한국 정부와 공조 계획이 있는지요?
You know that the world is interconnected.
Mm-hmm.
And now it's on the turning point right now.
러시아군이 북한산 무기를 사용한 사례는 이미 기록돼 있습니다. 단발성 사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한국 정부의 모든 증거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보안기관들은 북러 간 군사협력 이 같은 사례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처리해 유엔과 파트너에게 증거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침략자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입증된 국가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대량 학살과 관련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 측과 북러 협력 사안에 대한 합동 조사 등 향후 계획도 있습니까? 국방부 측과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셨는데요.
Actually, it was initiated by me, and I was deliver some messages to the Minister of Defense leadership, which is important for us to.
안타깝게도 그것과 관련해선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 회의는 제가 주선했고 우리에게 한국 국방부 측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들을 국방부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장기화하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전 세계, 특히 한반도에는 어떤 여파를 줍니까?
Given the scale of this war, the most effective way actually it's my
전 세계는 현재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나 국제사회 내 유럽의 입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규칙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지금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보다도 국제 질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량 정권의 공격으로부터 어떤 나라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반도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가치에 충실하고 악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자유세계와 단결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You know, the European future remains among the...
고려할 때 전선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크라이나에 추가 무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상당한 군사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방어시설 건설을 위한 굴삭기와 불도저, 트랙터, 리프팅 크레인 등의 장비도 필요합니다. 또한 지뢰 제거 장비, 즉 자동 지뢰 제거 단지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국제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희망하며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됩니다.
오늘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n 1991, when it gained independence, Ukraine possessed a sort of nuclear arsenal.
영국과 같은 우리의 주요 파트너들이 여전히 우리의 독립을 보장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미국을 이끌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요 정책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질서를 지원하는 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승리가 미국에도 이익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원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때 전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러시아의 공격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Actually, United States, UK, and even Russia and other guaranteed our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under the Budapest Memorandum.
1991년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했습니다. 전술 및 전략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중폭격기도 갖고 있었습니다. 1994년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국 지위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미국, 영국, 러시아 등이 부다페스트 각서에 따라 주권과 영토 보전을 보장하면서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보장이 당사국들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당시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순진함을 말해줍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돈바스를 점령하면서 처음 우리를 공격했을 때 중립국이었습니다. 우리의 비핵 지위는 푸틴이 우리의 영토를 점령하고 나중에 우리에게 전면전을 벌이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침략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중립화 가능성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철통 같은 국제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입에 대한 진전은 있습니까?
Our main partners as US, UK still on the way of
유럽의 미래는 여전히 우리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민주적 변화를 위한 대중운동을 이끈 것은 바로 이러한 비전, 우리가 당연히 속해 있는 유럽 국가들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권리를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렀고 이 목표를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난 12월 유럽이사회가 우크라이나와 회원국 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 통합에 대한 회의론자와 반대론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그 단합과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승리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에서 유럽 통합의 기관차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몰도바에 대한 EU 가입 협상 개시 결정도 채택됐고 조지아는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후의 결정은 우리 국민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주며 미래에 대한 힘과 믿음을 주며 이는 특히 오늘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가입 협상은 EU 회원국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유럽 통합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기술적인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협상 프레임워크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토 회원국 가입은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7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2024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가입 초청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연내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외교는 이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맹 가입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우크라이나만이 아닙니다. 저는 나토가 유럽 대륙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투 준비가 잘 된 군대를 보유한 회원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현재 러시아의 공격적인 정책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유럽과 세계의 안보를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가입은 우크라이나와 나토 모두를 강화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 한국에 부임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국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For Korea to provide offensive weapons to us, so make this decision to provide an offensive weapons. But South Korea could provide us with defensive weapons.
Anti-missile.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과 한국 국민들의 지원과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정부와 비정부 기구가 제공한 의약품과 의료 장비, 컴퓨터, 구급차, 픽업트럭, 보호 장비, 발전기, 미니 굴삭기, 지뢰 제거 장비, 소방차 등에 우크라이나는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다자 공여 플랫폼에 가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주요 공여국 간 협의에 직접 참여하여 우크라이나의 재건 및 복구 진행 상황과 동향을 더 잘 이해하고 이 과정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프라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한국 기업들의 높은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할 때 해당 분야에서 유익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드미트리 포노마넨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로부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등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지난 2월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 러시아, 중국을 잇는 북방 삼각관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과연 북한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는지 최원기 기자가 살펴봅니다.
2년 전인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활용해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을 타개하려고 했습니다. 그해 3월 2일 유엔은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북한과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레아, 그리고 러시아 등 5개국뿐이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외교적 도박은 두 달 뒤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5월 26일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며 추가적인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해 이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2022년에 ICBM 8발을 비롯해 40차례에 걸쳐 6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2023년에도 25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지난해 9월 13일 북러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극동 연해주를 방문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자신은 러시아와 함께 서방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반전사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북한과 러시아는 이 자리에서 포탄을 비롯한 재래식 무기 거래와 함께 군사정찰위성, 핵잠수함, 그리고 경제협력 등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7월부터 북한이 3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러시아에 넘기고 그 대가로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러시아, 중국이 참여하는 연합군사훈련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미 연합군사훈련에 합의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만나 연합 군사훈련에 합의했습니다. 이어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도 지난해 9월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군사훈련에 북한도 참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에게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리영길 북한 국방상은 지난해 8월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조선인민군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기 위해 중국인민해방군과 전략전술적 협동작전을 긴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연 박사는 북중러 3국 간 군사적 결속을 이루려는 것이 평양의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북중러가 외교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협력관계로 나가는 관계를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 견인해보겠다라는 게 이끌어보겠다라는 게 북한의 지금 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연합군사훈련에 북한을 포함시키자는 제안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당국은 이 문제에 입장을 밝힌 바 없습니다. 과거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 근무했던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보다 일본,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북한의 군사훈련 참여에 별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But China has many friends in the world. China has to protect its interests worldwide, including Japan, South Korea.
실제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 외사 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7일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다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냉전 구도로 평화를 깨려는 자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미국으로 연간 무역액이 6,900억 달러에 이릅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과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을 자극하는 등 현명치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올여름에 실시될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군사훈련에 북한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북한이 연합훈련에 상징적 차원에서 참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참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차두연 박사는 북한이 연합훈련 참여에 필요한 대형 군함 등은 부족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중러 연합훈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27일 해군절을 맞아 해군사령부를 최초로 방문했습니다. 관측통들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태가 중국, 러시아와의 연합 해상훈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420여 척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고속정 등 소형 함정인데다 대부분 1960-70년대 만들어진 노후 선박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압록급 호위함인데 1500톤급에 불과합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 간 포탄을 비롯한 무기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략적인 군사협력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서 받고자 하는 것은 식량과 재래식 무기 정도가 아닙니다. 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ICBM의 재진입 기술과 핵탄두 소형화 기술, 핵잠수함과 관련 기술, 그리고 정찰위성 광학 기술 등 최첨단 기술을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은 것은 식량 10여만 톤과 몇 가지 생활 필수품, 그리고 지난해 11월 인공위성 발사 때 기술 지원을 받은 정도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원범 박사는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전략적 기술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에게도 첨단 기술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산 탄약이 급하기 때문에 북한에 의존하고 있지 러시아가 북한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핵 능력이나 전략적 타격 능력이 급속히 향상된다고 그러면 이게 러시아로서는 좋을 게 없죠. 오히려 러시아의 안보적 불안정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듯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북한, 러시아, 중국을 연결하는 북방 삼각관계를 구축하려 했지만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원하는 북중러 연합훈련은 별 조짐이 없으며 러시아가 첨단 기술을 북한에 넘겨줬다는 신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북한이 추진하는 북방 삼각관계의 미온적인 중국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정세에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월 7일 방글라데시 의회 선거를 몇 달 앞두고 미국은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선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선거는 집권 아와미 리그당이 계속 집권하고 또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복귀해 다섯 번째 연임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다른 관측통들과 견해를 같이 한다며 선거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이 아와미 리그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것에 주목한다고 했지만 이번 선거에는 모든 정당이 참여한 것이 아니며 폭력 사태로 얼룩졌습니다. 미국은 선거기관과 그 이후 몇 달 동안에 일어난 폭력 사태를 비난한다고 밀러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볼커 트류크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의 성명에 따르면 폭력에는 야당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방화가 포함됐습니다. 트류크 고등판무관은 또 선거를 앞두고 수천 명의 야당 지지자들이 자의적으로 구금되거나 협박을 당했다며 정부 당국에 의해 탄압 조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수천 명의 야당 의원들이 체포되고 선거 당일 부정행위가 보고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폭력 사태에 대한 보고를 신뢰할 수 있게 조사하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를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 모든 정당이 폭력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방글라데시 국민들과 그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비전을 발전시키고 방글라데시의 인권과 시민사회를 지원하며 국민 대 국민,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방글라데시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뷰의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